제157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열두 사도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잠시 머물기 전에 예수께서는 가족을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도록 8월 7일 일요일에 다윗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준비시켰다. 이번에는 배 만드는 세베대의 목공소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준비됐다. 모든 나사렛 식구 곧 마리아와 예수의 모든 형제와 자매를 데려오기로 예수의 동생 유다와 다윗 세베대가 전에 약속했고 예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데리고 갔다. 마리아와 아이들은 이 약속을 꼭 지키려 했지만 예수께서 빌립에 관할 지역인 호수 건너편에 있음을 알게 된 한 무리의 바리새인이 예수의 근황을 알아보려고 마리아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하는 일이 그렇게 발생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밀정들이 도착하자 매우 불안했으며 이들은 예수의 가족이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가 가족을 방문하기로 돼 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들은 마리아의 집에 머물면서 지원부대를 요청해놓고 예수가 도착하기를 끈질기게 기다렸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태가 예수와 약속을 지키려는 시도를 가족 중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하루 동안 바리새인의 감시를 피해 예수께 전갈을 보내려고 유다와 룻이 여러 차례 애썼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오후 일찍 바리새인이 마리아의 집 현관에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의 심부름꾼들이 예수께 가져왔으며 따라서 예수께서는 가족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예수와 그 가족은 어느 편에도 잘못이 없었으나 다시 한번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됐다. 1. 성전 세금 징수원. 예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배목공소 가까이 있는 호숫가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를 알아본 한 성전 세금 징수원이 그들에게 와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고 말했다. 너의 주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는 적들의 종교활동 유지에 예수도 공헌하기를 기대하는 그 제안을 듣고 화를 내려 했지만 세금 징수원의 얼굴에 나타난 묘한 표정을 보자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성전 예배를 지원하도록 관습대로 지불하는 반세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정확히 추론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대답했다. 물론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신다. 당신이 그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곧 세금을 갖고 돌아오겠다. 이때 베드로는 너무 성급하게 말했다. 그들의 자금은 유다가 갖고 있었는데 그는 호수 건너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그의 형제 그리고 예수께도 돈이 전혀 없었다. 바리새인이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가지러 벳세다로 갈 수도 없었다. 세금 징수원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약속했다면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너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여부 일을 하겠느냐? 베드로야, 어쨌든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우리의 태도에 대해 이 사람들이 아무 흠도 잡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동안 너는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저편 시장에서 고기를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세 민목세 세금을 그 징수원에게 줘라. 가까이 서 있던 다윗의 비밀 심부름꾼이 모든 말을 들었으며 그래서 그는 해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한동역자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했을 때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몇 개의 큰 바구니를 다윗의 심부름꾼과 친구 어부가 베드로에게 줬고 그를 도와서 근처의 물고기 상인에게 가져다가 팔았고 다윗의 심부름꾼이 보태서 세 사람에 해당되는 성전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마련했다. 세금 징수원은 예수의 일행이 한동안 갈릴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그 세금을 받았다. 베드로가 돈 한 세 개를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당시에는 물고기 입에서 돈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으며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흔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떠나 배 있는 곳으로 갈 때 예수께서 반농담조로 말씀했다. 왕의 아들이 세금을 바쳐야 하다니 이상하구나. 국가를 유지하도록 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외부인들인데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세자들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라. 아마 내가 입에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을지도 모르겠다. 예수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성전세를 갖고 나타났으므로 마태복음 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나중에 하나의 기적으로 확대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해가 거의 질 때까지 해변에서 기다렸다. 심부름꾼들은 마리아의 집이 아직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으며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자 기다리던 세 사람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을 향해서 천천히 노를 저었다. 2. 벳세다 유리아에서 8월 8일 월요일에 예수와 열두 사도가 벳세다 유리아 근처의 마가단 공원에 머물고 있을 때 100명 이상의 신자와 전도자와 여자 단체 그리고 전국 건설에 관심을 갖는 다른 사람들이 협의하려고 가버나움에서 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된 많은 바리새인 역시 이곳으로 왔다. 이 무렵에 일부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결탁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다. 예수께서는 신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하기 전에 바리새인도 참석하는 공중 모임을 가졌고 그들은 예수께 야유를 퍼붓거나 집회를 방해하려고 애썼다. 방해꾼들의 대표자가 말했다. 선생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의 표징을 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저녁이 됐을 때 하늘이 붉으면 너희가 날이 좋을 것이라 하고 아침이 됐을 때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을 것이라고 한다.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올 것이라 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타는 듯한 더위가 올 것이라고 한다. 너희가 하늘의 모양은 분별할 줄을 그렇게 잘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그토록 전혀 분별치 못할 수 있느냐?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미 표적이 주어졌으나 악한 마음을 지닌 위선적인 세대는 아무 표적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후에 물러가서 따르는 자들과 같이 저녁 회담 준비를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그들이 제 안한대로 예수와 열두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데가볼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두루 합동전도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주님께서는 데가볼리 전도활동을 계획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일행을 떠나보내면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이 많이 아는 척하고 종교 형식에 깊은 충성심을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영과 참된 종교의 힘에만 관심을 두어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두려움에 죽은 종교가 아니라 천국의 영적 실체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너희의 신앙이다. 편견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눈멀게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마비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해심을 비뚤어지게 해서 너희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전통을 숭배하지 말라. 단지 평화를 제시하는 것은 참된 종교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를 보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너희가 영원한 실체들의 이상인 진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정신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곧 죄 많고 덧없는 쾌락에 대비되는 영원성의 올바른 실체들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신앙과 희망으로 새로운 삶에 임하면서 지금이라도 너희는 두려움과 의심의 족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은 감정이 너희의 혼 속에 생겨나면 그것을 억압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마음 속에서 솟아나면 그런 애정의 충동을 영리하게 봉사함으로 표현하여 동료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라. 3. 베드로의 고백. 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마가단 공원을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했는데 그 도시는 영주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의 수도였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했다. 이 도시는 요단강이 지하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경치 좋은 언덕 사이의 매력적인 계곡에 자리 잡았다.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정상이 한눈에 들어오고 언덕 남쪽으로는 요단강 상류와 갈릴리 바다의 장엄한 모습이 보였다. 예수께서는 천국의 정세를 체득하던 초기에 헤르몬산에 간 적이 있었으며 그의 업무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이 시련과 승리의 산에 다시 가기를 바랐는데 여기서 사도들이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식견을 얻게 되고 곧 다가올 고된 시기를 대비하여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랐다. 길을 따라 걷다가 메롬 샘물 근처를 지날 즈음에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최근에 페니키아와 그 외의 지역에서 겪었던 체험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설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한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대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멈추자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자신에 관한 질문을 갑자기 열두 사도에게 처음으로 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놀라운 질문을 했다. 예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하늘나라의 본질과 성질을 여러 달에 걸쳐 가르쳐왔으며 이제 자신의 본성에 관해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개인적 관계에 대해 그들에게 좀 더 가르쳐야 할 시기가 왔음을 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뽕나무 아래 앉아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도들과 오래 교제하던 중에 가장 중대한 수업을 제시하려고 준비했다. 사도들 가운데 반 이상이 예수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들은 예수께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를 선지자 또는 매우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 적들조차 그가 마귀들 두목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기소장을 씀으로써 그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를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일부 사람들이 그를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여러 경우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와 비교해왔다고 말했다. 이런 보고를 다 듣고 난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주변의 반원을 그리고 앉아있는 열두 사도를 내려다보면서 팔을 들어 압도하는 듯한 태도로 그들을 가리키면서 깜짝 놀랄 만큼 강조하여 물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깐 동안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열두 사도는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외쳤다. 당신은 구원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나머지 제자 11명도 베드로가 자신을 대신해서 말했다고 동의하는 표시로 동시에 똑바로 일어섰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앉으라고 지시하고 여전히 그들 앞에 선 채로 말씀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이제 나에 관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너희는 당분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기 바란다. 자, 이제 길을 떠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여행을 다시 계속했고 그날 저녁 늦게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던 셀서스의 집에 머물렀다. 사도들은 그날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그리고 천국 업무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듯했다. 4. 천국에 관한 강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일과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래 사도들은 여러 경우에 사실상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그들 중에서 더러는 그가 기대되던 구원주임을 짧은 기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희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생길 틈조차 주지 않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고 실망스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오랫동안 혼돈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정신에 간직하면서 고대해온 여러 메시아 개념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간직했던 이 특별한 사람과의 특별한 교제에서 오는 체험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다.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려고 셀서스의 집들에 모인 것은 이 수요일 늦은 오전이었다. 지난 밤 내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후로 계속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 시몬은 예수를 단순한 메시아로서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로서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모두 이루게 하려고 자기 형제와 함께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 이두 시몬은 예수를 평가하는 의견이 거의 일치했으며 그래서 그들의 관점을 형제들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만들려고 부지런히 수고했다. 안드레가 사도 단체의 총괄 지휘자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 동생 시몬 베드로는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점점 열두 사도의 대변인이 되어갔다. 정오 무렵에 주님께서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뜰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위험을 갖춘 엄숙한 표정으로 있다가 주님께서 다가오자 모두 일어섰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로 그 긴장을 완화시켰는데 그런 미소는 따르는 자들이 그들 자신을 또는 그들 자신에 관련된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나타내 보이는 그의 특질이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앉으라고 손짓으로 지시했다.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왔을 때 다시는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런 외형적 존경의 표시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식사를 마치고 다가올 대가볼리 여행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했다.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시몬 베드로가 선언한 것에 너희가 동의한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결정에 변함없는지 알고 싶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열두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베드로가 예수 앞으로 몇 걸음 나와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형제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선 채로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대사들이지만 이 상황에서 단지 인간 지식으로는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은 너희 혼 깊은 곳에서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거하는 내 아버지의 영의 통찰력을 통해서 너희가 이 고백을 한다면 나는 바로 이 기초 위에 하늘나라의 형제관계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려 한다. 이 영적 실체의 반석 위에 내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실체들 안에서 영적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어떤 악한 세력이나 죄의 무리도 신성한 영이 이처럼 인간과 교제하는 것에 맞서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이런 영 공동체로 들어가는 모든 이의 신성한 안내자와 스승이 되시겠으나 나는 이제 너희와 너희의 후손에게 표면적 천국의 열쇠들을 곧 현세의 것들에 대한 권세 즉 천국의 동료들로서 이 남녀들의 연합체가 갖는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에 대한 권세를 넘겨주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재차 지시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의 충성심과 성실함에 대해 신뢰감을 갖기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들이 최근에 겪었던 일을 감당할 만한 신앙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련을 분명히 견딜 수 있을 것이고 모든 희망이 명백히 파괴된 중에도 새로운 섭리시대라는 새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결국 어둠 속에 묻혀있는 세상을 밝히기까지 전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주님께서는 이날부터 한 사람을 제외한 사도들의 신앙을 비로소 믿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 바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신의 아들 신분이라는 그 영원한 토대 위에 살아있는 성전을 세워왔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아의식하게 된 사람은 인간 벽돌이요. 이 벽돌들은 영들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이런 살아있는 성전을 구성한다. 예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고 나서 열두 사도에게 그들끼리 언덕으로 따로 가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 지혜와 힘과 영적 안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시킨 대로 따랐다. 5. 새 개념. 베드로의 고백이 갖는 새롭고 뚜렷한 특색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신성을 분명히 인식한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세례와 가나의 결혼식 사건이 있은 뒤로 계속 그를 메시아로 여겼으나 민족의 구원자가 신성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 개념의 한 부분은 아니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신으로부터 생겨나리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리라고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고백에서는 통합된 본성, 즉 그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숭고한 사실이 더 강조됐으며 예수께서 하늘 나라를 세우리라고 선언한 것은 인간적 본성과 신성한 본성에 통합된다는 이런 위대한 진리에 기초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를 살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증여 사명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따르는 자들은 그를 예정된 메시아로 간주하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 대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들의 대망에 자신을 부분적으로 맞춰가면서 그들의 메시아 개념을 그렇게 변경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거의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담대하게 셋째 계획, 즉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고 베드로가 한 고백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열두 사도에게 직접 선언하는 것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3년 동안 주장해왔으며 바로 이 3년 동안 사도들은 대망하던 유대인의 메시아가 예수라고 더욱 주장해왔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통합된 본성 개념 위에 하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다.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뚜렷이 드러내기로 그 다음에는 그를 메시아로 계속 간주하려는 그들의 결정을 무시하기로 계획했다. 6. 이튿날 오후. 예수와 사도들은 이튿날 심부름꾼들이 다윗 세베대로부터 기금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 더 머물렀다. 예수의 대중적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됐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재정은 텅 비었다. 마태는 이런 때에 예수와 형제들을 내버려두기 싫었으며 과거에 여러 번 해왔던 대로 그렇게 자신의 돈을 유다에게 건네줄 기금이 마련돼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윗 세베대가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라 심부름꾼들에게 지시해 두었는데 그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과하는 동안 도피 중인 사도들과 주님께 전할 돈을 모으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예수 일행이 데가볼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쓰고도 남을 충분한 기금을 갖고 그날 저녁 무렵에 이 심부름꾼들이 벳세다에서 돌아왔다. 마태는 그때까지라면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 처분되어 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런 다음 그 기금을 무명으로 유다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베드로 또는 다른 사도들도 예수의 신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새 시대, 즉 선생 치유자가 새로운 개념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때의 시작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때부터 계속 주님의 메시지에는 새로운 한 면이 나타났다. 이제부터 그의 삶의 한 가지 이상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한편 그의 가르침에서 한 가지 관념은 오직 그렇게 살아감으로써만 납득될 수 있는 최상의 지혜가 인격화된 모습을 자기 우주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소유하고 더 풍성히 소유할 수 있게 하려고 왔다. 이제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은 인간 생애에서 넷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첫 단계는 유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기원, 속성, 운명에 관하여 단지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다. 둘째 단계는 점점 더 자아를 의식하는 청년 시절과 성인으로 성장해 가던 시기인데 이 기간에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 사명에 관하여 더욱 분명히 납득하게 됐다. 이 둘째 단계는 그의 세례와 관련하여 발생된 계시 및 체험과 함께 끝났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체험 가운데 셋째 단계는 세례 받은 후부터 선생이자 치유자로서 섬겼던 시기를 거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이 있던 시기까지였다.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이 셋째 시기는 사도와 측근 제자들이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메시아로 간주했던 기간을 포함한다.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넷째이자 마지막 기간은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 단계의 특징은 그가 신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고 육신 속에서 마지막 해에 행한 일들을 포함한다. 넷째 기간에 따르는 자들 대부분이 그를 여전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반면 사도들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게 됐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의 전체 우주를 위하여 유란시아에 증여된 아들로서 최상으로 이바지했다는 진리를 더 철저히 깨닫는 그리고 선택된 대사들이 적어도 흐릿하게 남아 그 사실을 깨닫는 새 기간의 시작점이 됐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종교에서 가르친 어떤 것, 즉 생생나게 증거하는 기법으로 영적 본성이 성장함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증했다. 후세에 따르는 자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혼과 육체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이 이 두 가지를 쉽게 이길 수 있으며 이런 지적 및 본능적 싸움 대부분을 유익하게 조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가르쳤다. 한 가지 새로운 의미심장함이 이 시점부터 모든 예수의 교훈에 첨가됐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전에는 그가 주임 선생으로서 천국 복음을 제시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는 단순한 선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영적 천국의 중심인 동시에 울타리이신 영원한 아버지의 신성한 대리인으로서 나타났으며 한 인간 곧 사람의 아들로서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요구됐다. 예수께서는 선생으로서 그 다음에는 선생이자 치유자로서 따르는 자들을 영적 천국으로 이끌려고 열심히 애썼으나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 대망을 땅에서 자신의 사명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으며 옛 선지자들이 묘사한 메시아처럼 그렇게 될 수는 결코 없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 자격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길을 모색했지만 따르는 자들은 그런 모험의 그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부분적으로 신자들에게 맞추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증여 아들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려고 준비했다. 따라서 이날 예수께서 뜰에서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사도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선언 가운데 일부는 그들에게조차 낯설게 들렸다. 그들은 다른 놀라운 발표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교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 신분의 책무를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때 이 세상이 너희 주님에게 대했던 것보다 너희에게 더 잘 대해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최상으로 희생함으로써 이 애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내 말에 주목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내가 선언하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 외에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들림 받으면 아들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며 아들의 통합된 본성에 대한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오랜 세월보다 더 긴 생명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아직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계시됐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신비에 관해 확실히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육체적 현존으로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아온 바와 같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왔으며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 조상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사람의 아들이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경고를 듣고 나서 이 선언이 진리임을 너희의 신앙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오직 나는 머리 돌 곳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너희는 나에 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내가 말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사명을 혼자 이루라고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인데 너희가 곧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러 나갈 때 정말로 나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살게 한 그 인생 곧 인류의 가슴 속에 내 아버지의 나라를 설립하는 모험 즉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혼과 생생한 연합을 이루면서 나와 친교를 도모하는 신앙 모험의 영광을 납득하고 그 장엄함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잠시 동안 나와 함께 너희들만 따로 데려왔다. 사도들은 힘차고 놀라운 이런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였으며 어리벙벙했다. 이어서 그들은 작은 무리들로 나뉘어 주님의 말씀을 토론하면서 숙고했다. 그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행하라고 그가 이끌어오셨는지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7. 안드레의 의논. 그날 저녁에 안드레가 각 형제들과 개인적으로 면밀하게 의논했으며 유익하고 사기 북돋아 주는 이야기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동역자와 나눴다. 안드레는 다른 사도들과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개인적 교제를 유다와는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사도 단체의 우두머리인 자신에게 유다가 거리낌 없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안드레는 유다의 태도를 매우 염려하게 됐으므로 그날 밤늦게 다른 제자들이 모두 잠든 후에 주님께 가서 자신이 염려하는 이유를 털어놨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안드레야, 내가 이 문제로 나를 찾아오기를 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이 사도를 계속 최대한 신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의 형제들에게는 나와 나눈 이야기를 전하지 말아라. 이상의 말이 안드레가 예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전부였다. 유대 지방 출신의 이 형제와 갈릴리 출신 형제들 사이에는 항상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 유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충격받았고 주님께 들은 책망으로 몇 차례 심하게 상처받았고 예수께서 왕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 실망했고 바리새인으로부터 도주했을 때 창피했고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원통했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의존하기를 주님이 거절했을 때 당황했고 이제 요즘에는 바닥난 재정 때문에 우울해졌고 어떤 때에는 낙심했다. 그리고 유다는 대중의 열광을 그리워했다. 다른 사도들 역시 어떤 면에서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각자 이런 똑같은 시험과 시련을 마찬가지로 겪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사랑했다. 그들은 적어도 유다보다는 더 많이 예수를 사랑했음에 틀림없는데 그와 함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이다. 유대 지방 출신인 유다는 최근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에 대해 개인적 반감을 가졌으며 이 말씀이 자신을 은밀히 암시했다고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여러 번에 걸쳐 예수께서 사도들을 그들끼리 기도하러 보내려고 했을 때 유다는 우주의 영적 무리와 진지하게 교류하는 대신 인간적 두려움에 빠졌고 동시에 원한의 감정을 마음속에 숨겨두려는 불행한 성향에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명에 관한 미묘한 의심을 계속 품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헤르몬 산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사역 가운데 넷째 국면을 거기서 시작하게 돼 있었다. 그들 중에서 더러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참석했고 사람의 아들로서 그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고 공적인 역할을 시작할 권한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랐다. 따라서 8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 저 산 너머로 여행할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고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 세상에서 나의 일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거기서 하라고 영이 나에게 분부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체험할 고난의 시기에 대비하여 내 형제들 또한 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